뉴욕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인교회 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 가족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이구 뭐 한인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나 싶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표절이 문제가 돼서 자진 사임의 형태로 다음 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지을 것입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직분자들 아니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를 통해서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망스러운 형태로 다가온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 꼭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서고 또한 명의 신자들이 각각 바로 서게 된다면 나아가 한 교회가 또 바로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배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이라면 소망조차 없겠지요. 이 정직이라는 게 사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낙심했으면 낙심한 대로. 기쁨은 또 기쁜 대로. 또 게으름은 뭐 게으른 대로.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인정에서 정직은 시작된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까닭은 제가 오늘 좀 뺏겨야 할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뺏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제 감상을 보탰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12 Age Your Phone is Changing You라는 책입니다. 이 휴대폰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12가지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 4월 30일에 출간됐던데, 얼마 안된 책이에요. 크게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참 강추하고 싶고, 아예 책을 쭉 읽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설교 형태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읽고 나더니 참 재밌고 유익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는 연합예배 때 소개를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니 레인키라는 기독교 기자가 쓴 책인데 이 문제 관심이 있는 여러 목사님 또 학자, 예술인들이 추천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쉬운 영어예요. 웬만하면은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추가로 주문을 더 해가지고 두 권이 있으니까요. 이 사무실에 둘 테니까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기 다 보고 갖고 있지 말고, 반납해가지고 좀 돌려볼 수 있도록. 이 공부하듯이 읽는 책이 아니라요. 그냥 여가 시간에 술술 읽으면서 보면은 참 유익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12가지 방법이라서 실제로 챕터가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챕터 있는데 15분 안 걸려요. 빨리 읽는 사람 10분 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도 총 2주 안 걸리니까요. 한 챕터씩 읽고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하면서 토론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읽다 보면 신학적인 용어나 사회학적인 개념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는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이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편하게 읽어보시면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책에서 대부분 추려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고요. 한50%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12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았던 부분을 위주로 골라냈습니다. 시간상 어떤 부분은 설명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는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목사가 이거 설교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책한권 딸랑 하고 딸랑 읽고 요약하고 끝내자 하나 생각하면 서운합니다. 정말 특히 우리 자녀들과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참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잘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유익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의견 하나 더 보태면요. 약간의 의심도 있어요. 아무리 강추해도 안 읽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연합집의 설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책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문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문신을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문이라고 하지, 우문. 문신하는 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이 바르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집트 가면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가면은 이 팔목에 작은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문신이 있어요. 대부분 그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그 흐름에 넘어가지 않고 결코 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에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이 새겨둔 이 문신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핍박해도 속일 수 없겠지요. 이 발목에 문신이 있으니까. 그러니 핍박을 하면 핍박당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문신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참그 유익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 속에서도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사실 그런 종교적인 핍박 없잖아요. 뭐 우리 국가 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까요. 유교 문화가 강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문화 전통상 몸에 직접적으로 뭔가 손대는 것, 꺼리는 문화 아닙니까? 사실 그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성형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수술하는 사람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 수술 받는 사람의 그 리스크 테이킹도 막 대단합니다. 문신 같은 성형은 그뭐 오히려 그 제일 약한 성형 중에 하나죠. 여자들도 그 눈썹 문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제가 온몸에 이 문신을 해가지고 뱀을 한 마리 이래 둘둘 감고 나왔다 칩시다. 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모든 것이 가니까 그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몸에 뱀을 한 마리 이래 두르고 오시네. 하겠습니까? 못하겠지. 교회 망했다고 이 무슨 일이냐 이뭐 난리를 치겠지. 그 난리 겪느니 안 하는 게 낫지요. 엄마 차라리 제가 막 몸에 뱀한 마리 안 두르는 게 낫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제 머리가 웬만한 여자들보다 훨씬 길었어요. 묶어도 다니고 풀고도 다니고 뭘 해도 그 신경 쓰는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맡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제 머리 참 좋아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니, 어이,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이 지하철 타도 힐끔힐끔 쳐다보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이 반찬 갖다 준 아주머니가 한번더 쳐다보고 이랬습니다. 야, 이 불편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구나 싶던 차이에 큰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선배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 이 앞에 앉은 어르신들은 귀가 다쳐버리고 머리카락만 쳐다보는 성도들이 절반은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말 듣고요. 바로 미용실로 갔습니다. 오히려 미용사가 저한테 몇 번을 묻더라고요. 아, 진짜 자를까요? 막 진짜 자를까요? 잘라라 했는데 머리 자르고 집에 왔더니 저희 딸아이가 못 알아보더라고요. 막 울먹울먹해요. 이 우리 아빠가 이라고. 예.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설교자가 말씀 전하는 유익이 크지. 뭐 오래 기름 머리 자르는 게뭐 대수라고요. 한 사람이 나서서 부수고 이 혁파해야 하는 전통과 문화가 있는 반면 그냥 나눠도 괜찮은 그냥 뭐 그저 그대로 이래 내버려 둬도 괜찮은 문화도 있습니다. 남자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짧고 단정해야 한다는 그 문화, 이 선입견이지요. 이런 선입견. 굳이 막 내가 나서가 부수고 변화시킬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걸로 사람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있어야 해요. 이 저항의 심리를 가진 이들의 탈출구도 있습니다. 모두 다 머리 기르고 막 문신하는 문화라고 해보세요. 그 속에서는요, 오히려 머리 짧게 하고 문신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된다 안 된다는 큰 문제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 유익한가 아닌가가 이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겠지요. 우리가 논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전통과 문화적인 요소에 속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논리 때문에 우리는 논리의 세상을 살아간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3단 논법이라고 배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뭐 전제 1, 모든 동물은 죽는다. 뭐 전제 2,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그 다음 뭐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예, 이 기본적인 논법입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논리보다는 전통과 문화 속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프랑스 대선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중에 이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마크롱, 그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39살에 그 대통령이 되다니. 듣고 있다가 그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대통령은 젊지만 영부인은 64입니다. 그 25살 연상이거든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15살 때 만난 이 40살 불어 선생님과 이 사랑에 빠진 경우입니다. 그 선생님 아들과는 이 같은 반 친구였대요. 이 친구 엄마와 결혼한 셈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세상이 말세네. 세상이 말세네. 이 대단한 사람에서 이 세상이 말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능가하는 이 3단 논법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그 문화와 전통의 3단 논법. 전제 1. 마크롱 대통령은 39살이다. 전제 2. 영부인은 64, 25살 연상이자 친구 엄마이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세상이 말세다. 이게 사실 그 논리적으로 엉망인데,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우리 사회에 더잘 통합니다. 오히려 3단 논법보다 더잘 통합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지만,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 사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뭐그 사람을 뭐 이상하다 할 겁니까? 아, 그래, 맞아. 세상이 말세야. 막 공감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 많지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당연시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문화에서는 무엇이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즉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 3단 논법의 논리학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에 대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책 내용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저자는 이런 전제하에 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애초부터 이 저자는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이미 그 질문은 의미가 없거든요. 다 쓰는데 뭐. 신자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모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스마트폰은 가하나 우리가 굳이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와 요즘의 아침 일상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이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아침에 떼르르 하고 막 이래 알람시계가 울리면은 막 침대 위를 더듬어가고 그 알람시계를 딱 누르는 장면이 나올 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지요. 아침에 스마트폰 탁 제끼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침 풍경은 이 책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세 마디로 표현됩니다. Wake up, turn over, check email. 눈 뜬다, 몸을 뒤집는다, 이메일을 확인한다. 저는 이말 보고요. 이 저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딱제 모습이거든요. 눈 뜬다, 아침에 눈 뜨면은 몸 뒤집어가지고 왜 부슥부슥 스마트폰 하고 이메일 확인한다. 옛날 풍경은 뭡니까? 눈 뜨지요. 현관에 가지요. 신문 가져와서 펼친다. 그런 이미 일상의 모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스마트폰은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경뿐만 아니라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나지요. 여러분, 하루에 몇번 말씀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라든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몇 번이나 하루에 생각하세요? 뭐 다들 주저하시는 거 미소만 짓고 이렇게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평균 몇번이 스마트폰 체크할까요? 이책 따르면은 평균 4분 20초마다 체크합니다. 1년에 8만 1,500번 체크하는 셈이죠. 날씨도 보고 지도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문자 보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잠자는 시간 쏙 빼버리면요. 2분에 한 번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셈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기적인 셈이에요. 막 1시간 가까이 막 폰에 손을 못 대니까. 막. 예배 끝나, 축도 끝나면 폰 확인하기 바쁘죠. 아이고, 이거 뭐 왔었는데, 아까 뭐 진동이 했었는데. 우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어보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뉴욕타임스에서 실시한 2016년 통계에 따르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분? 50분이라고 합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그런 걸안 해서 그런가? 막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요즘 사람들이 되게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쁜데 평균 50분 접속한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 틀리지도 않아요. 이런 통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동 집계되는 거니까. 이 책 읽으라면 바쁘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30분 못하고 막 엉덩이 들썩거리는데 하루 평균 50분 그거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거 뭐 그만큼 재밌나 봐요. 이 책의 저자는 이를 산만함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집중력을 상실하고 스마트폰이 주는 이 산만함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식사하지요. 띵동하고 메시지가 옵니다. 사람들은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가져온 이 산만함을 즐깁니다. 중독되어서요. 띵동하는 순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도.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뭐 요즘은 고쳤어요. 뭐 카톡 하면 저도 예전에 바로 확인했거든요. 지금 독서 중이었는데도 카톡하면 바로 확인했습니다. 독서 중인데 그 집중 못하고 카톡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성경 읽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카톡하면 바로 열어서 봅니다. 아이랑 같이 밖에서 노는 중이었는데도 그 놀이에 제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카톡하면 바로 봐야 돼요. 아이와 노는데도 집중 못하고 독서에도 집중 못하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산만함을 즐기게 되는 모습. 이 스마트폰 시대의 대표적인 병폐입니다. 저는 지금은 고쳤어요. 저는 그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오면은 바로바로 안 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안 보고 참고 있으려니까 오히려 계속 그쪽으로 더 신경이 써져요. 막 이 급한 일이면 어쩌나? 뭐 어디 불이 났으면 사고 났으면 어쩌지? 막 심장이 막 뛰죠. 막 그래서 막상 열어보면 뭐 애니팡, 뭐 누가 초대했어요. 막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게임 카톡. 아 이건 누군지 진짜 찾아가지고 이걸 뭐 이래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독서 중인데 카톡이 온다고 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뭐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휴대폰 업계에도 소방관과 경찰관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소방관 경찰관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휴대폰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쓸데없이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산만함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딸아이와 둘이서요 밖에서 외식할 때도 휴대폰 확인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Mind your manners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참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피치 못할 때만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곤 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밥을 먹고 나도요 아이가 먹는 것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 이 잔소리가 늘지요. 막 흘리지 말고 물어. 막 꼭꼭 씹어라. 막 골고루 먹어라. 이제는 막 휴대폰 할 때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영감이 그냥 휴대폰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스마트폰의 산만함, 우리의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카톡 하면 바로 답이 와야 하고요. 이메일 하면 바로 답이 와야 합니다.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하면요. 바로 구글에서 딱 하고 내 호기심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뉴욕의 그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의 트위터에 누가 이렇다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러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트위터를 통해 답변하셨다는데 답이 소음과 산만함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트윗 날리는 것이 쉬우니까요. 재미난 것이죠. 이 저자가 그 여기에다가 이 괄호를 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트윗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괄호를 쳐놨더라고요. 이 양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의 통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도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단점도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트윗이나 구글, 카톡처럼 즉시적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과 즉각적인 상담할 수 있어도요. 기도는 못합니다. 이메일로 이러쿵저러쿵 주고받을 수는 있어도 기도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날이 사라져갑니다. 기도는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에는 50분이 뭔 말입니까? 20, 30분도 길게 느껴져서 온몸이 뒤틀리는데 하루 평균 페이스북, 인스타 50분 접속한대요.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패드 발명한 뒤에 키노트 발표를 할 때 이북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책도 이 패드로 읽는다는 것이지요. 이 패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이 메모리에 따라서 도서관의 장서가 모두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혁명인 것 같지요. 모든 지식이 내 손 안에, 작은 폰 안에, 모든 장서가 내 손 안에 그런데 이 저자는요, 오히려 우리가 읽고 쓰는 능력을 상실해 간다 경고합니다. 이 챕터 4의 제목이 We Lose Our Literacy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이삿짐 좀 날라본 사람들 알 거예요. 이사할 때 가구보다 힘든 게 있습니다. 책입니다, 책. 저도 학생 때 이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책 때문에 신물이 나더라고요. 이 책 이사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그 책 만드는 그 펄프 자체가 그 나무하고 돌가루 아닙니까? 그러니 책 몇 권 뭉쳐놓으면요, 이 돌입니다, 돌. 책장 무너지면 애들 깔려서 죽는 사고 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애들 자는 방에 책장 특히 조심하라 하죠. 반드시 벽에다 걸어놓으라 하죠. 그런 책 수만 권도 이제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거 이상하지. 사실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조사해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명작이라 불리는 작품을 다섯 권 이상 읽어봤다 있습니까? 아니, 그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레미저러블이라든가 읽어봤다. 아, 다섯 권 너무 많지요.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 뭐 킨들 같은 건 좀 그나마 나아요. 다른 기능도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책 읽는 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나 읽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옛날 동네 오락실 입구에다가 아이들 컴퓨터 지능 개발 막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런 고전 못 읽습니다. 스마트폰은 빨리빨리 휙휙 넘기는 이 재미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조사한 이 8,000명의 대상 가운데 이 3,000명이 독서 생활에 스마트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도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좋은 책을 소개받는다거나 어떤 책이 요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도 커요. 특별히 이는 한참 자라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칩니다. 이 2011년에 발표된 심리학 논문에서요, 그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글을 읽혔지요. 이 한 부류는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그 종이책으로, 다른 부류는 그 픽셀, 즉 화면으로 글을 읽게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이 놀랍게도 이 화면, 즉 이 픽셀로 된 그 글을 읽은 아이들이 훨씬 글을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 종이책으로 읽는 아이들이 이 글 읽는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종이책으로 읽은 아이들의 기억력은요, 화면으로 읽은 아이들의 기억력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거의 뭐 복사한 수준으로 읊어댔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로 읽는지 화면으로 읽는지가 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체가 기억력에는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종이로 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글에다가 썼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종이책이 더 컨트롤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이해가 됐을 때 한 장 넘어가는 것이 이 종이책이 더 쉬운 것이지 스마트폰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벌써 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결과가 차이 났다라는 이 심리학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보통 휴대폰으로 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 잘 없지요. 항상 손이 더 바쁘지, 우리 눈보다. 씩씩 넘기기에.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 디지털 정신분열증을 겪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운 파티하고 나면요. 파티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한참 즐거운 경험을 합니다. 사람 감정이 그렇게 즉시 전환되지 않아요. 결혼식을 다녀온다든지 자녀가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이 졸업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한참 즐겁습니다. 파티가 끝나도 즐겁죠. 기쁩니다. 반면에 이 장례식을 간다든지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이었다면 다녀온 이후에도 이 한참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슬프고 이 기쁜 감정이 즉시로 전환된다면은 우리는 그걸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죠. 이 조울증 같이. 기쁜 감정 왔다가 그 슬픈 감정 왔다가 조증 왔다가 우울증 왔다가 갔다 왔다 하는 정신병이죠. 건강한 사람의 감정은요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한참 기쁨에 빠져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요. 슬플 때는 또 한동안 슬픔에 빠져 잠겨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세상에는 디지털 정신분열이 많습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막 그 RIP, Rest in Peace, 막 우리말로 하면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막 이런 말을 댓글로 막 단대요. 그리고 불과 1분이 지나지도 않아 다른 사이트에 가서 막 Like, 좋아요 버튼 막 누른다는 겁니다. 뭐 싸이 신곡 발표하면 막 라이크 좋아요 누르는 거죠. 1분 전에는 막 RIP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놓고 막 유유 막 이래놓고 1분 후에는 좋아요 막. 디지털 조울증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이 아니라면 가짜 감정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현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지요. 누가 장례식장에서 걸어나오면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고 누가 남의 결혼식장 가가지고 대성통곡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폰에서는요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몇 분 안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막 추모했다가 뭐 연예인 라이크 눌렀다가 SNS는요 SNS에서는 이 가능한 정신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관련해서 의외의 부분이 있는데 이 7장입니다. 이 7장의 제목은 Wicked Lonely입니다. 이 외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니 페북이니 하면서 늘 접속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더 외로워지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이 데카르트의 말을 빗대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나는 접속되어 있다, 고로 존재한다. 접속되어 있는데 외로운 까닭,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질문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묻습니다. 즉, 페이스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미 외로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좋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소위 그 사회적 역류, social reversal 이라는 이 현상을 관찰합니다. 참 그 통찰력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스로 외로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혼자이고 싶은 욕망에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프트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도 이 괜히 모르는 옆 사람이나 앞 사람하고 괜한 눈맞춤하고 어색한 인사하기 싫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혼자 낯설게 외롭게 있고 싶어서. 그런데 막상 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 외로움과 지루함이 싫어서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들과 있을 때에 어색함을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스마트폰을 하고 집에서는 혼자 있는 외로움을 피해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소셜 리버설, 이 사회적 역류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시간상 이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어린 학생들과 이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좀 필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 저도 같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토론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적 역류 현상 속에는 이 신체적인, 즉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절당할 두려움, 배신당할 두려움.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선만 어느 정도 지킬 뿐이지요. 내가 다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 마음을 내어주니까 나도 결국 외롭게 됩니다. 대신에 이 가상현실로 도피하는데 그것은 현실과 다르지요. 실제로 가상현실의 우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가상현실은 이 가상현실의 지분 80-90%는요 우리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셀럽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자는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를 지적하는데 이 바로 외로움의 유익입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 늘 접속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외로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저자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영어로 be still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홀로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white noise라고 하지요. 좋은 소음. 외롭지 않으려고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두는 TV라든지 라디오, 음악 이런 것을 white noise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홀로 고요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 신자의 유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침에 그 머리맡에서 휴대폰 좀 치우라는 것입니다. 예전 신자들의 전통은 아침에 시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이메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외로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을 스마트폰이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요, 11장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We become harsh to one another 입니다. 서로한테 harsh해진다는 겁니다. 더 잔인해진다는 것이죠. 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요, 그 whistleblowing gone wrong 이라는 이 소제목이 붙은 단락이었습니다. 번역하자면요, 이 잘못된 길을 가는 내부 고발자 정도 되겠죠. 이 저자는 이를 야고보서 4장과 연관시켜 적용하는데 참 그 예리한 통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싸움의 정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싸우려는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스마트폰은 이런 정욕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첫째 줄에서요, 소셜미디어를 파워풀 툴, 이 강력한 도구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위한 강력한 도구냐 하니까 비리를 폭로하고요, 독재자를 넘어뜨리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인종차별을 드러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정의와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명목으로 신나게 막 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gone wrong 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가 지나쳐가지고요, 이것이 비방이 비방을, 복수가 복수를 놓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필요한 고발이 아니라 그저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이런 사람 있죠. 와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 아, 저 형제가 이런 말 하던데요. 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꼭 필요한 고발이 아니에요. 그 고발해가지고 뭐, 아, 이 형제가 잘못했으니 뭐 징계를 하자, 권징을 하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의 고발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약간의 평판만 깎아내릴 수 있는 투소와 비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잘못을 찾는 일이다. 바로 스마트폰은 이런 일의 선구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고 투쟁하려는 우리의 정욕을 마구 자극합니다. 덮어주고 희생하고 참고 사랑하려는 마음 없애버린 채 작은 일도 고발하고 드러내고 폭로하려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쉽게 되었거든요.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현미경처럼 대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익명으로 계속해서 폭로한다면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저 남을 깎아내리는 일이 신나고 아니면 잘나가는 누군가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이 쏠쏠한 재미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하는지 우리는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남이 지은, 곧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덮어주고 희생하고 참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몰래 죄짓기 쉽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SNS로 인해서 몰래 죄짓기 참 쉬운 세상이죠. 익명으로 욕하고 막 독설하고 무료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하고. 이 미국 대학도요, 우리로 따지면 그 수시와 정시 있습니다. 보통 그 조기전형이라고 하지요. 조기전형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그 유명 대학들은 3월 말에 정시 발표가 납니다. 지난 3월 30일에 그 하버드 대학에 정시 발표가 났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인 만큼 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합격자들끼리 페이스북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미리 친구도 사귀고 이 대학 생활도 준비한다는 명목이었겠죠.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던데 아마 이 뭐 단체 채팅방에서요 또 비밀방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있나 보더라고요. 여튼 개중 몇몇이 그렇게 비밀방을 만들어서 이 음담 패스를 늘어놓았습니다. 성희롱적인 이 발언과 욕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팅방을 누군가 저장해두고 폭로했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이 채팅방에 참여한 10명에 대한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면서 대학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비성숙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학에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실컷 축하를 받았을 이 학생들의 그 섣부른 비도덕적인 행동, 마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입시정보기관에서 입학사정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35%가 이 지원자, 고등학교, 고등학생 지원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확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5%의 입학사정관들이 부적절한 내용일 경우에 입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총이 사람 죽이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죽인다고. 스마트폰은 총보다 무섭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무참히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일개 대학에서도요, 예비 입학자들의 이런 온라인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입학을 취소시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SNS 참고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사람도 그 무서움과 잔혹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낱 입학 사정관들도 이 정도의 예리한 시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익명이라는 가면 뒤로 숨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책의 맨 뒷표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Do you control your phone or does your phone control you? 당신이 휴대폰을 다스립니까? 휴대폰이 당신을 다스립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휴대폰을 씁니까? 휴대폰이 막 시끄러운 소리로 나를 부르면 막 정신도 못 차린 채 휴대폰 벨 소리에 순종하기 바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얽매이지 않고 유익하게 다스리며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유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좋은 기술과 이 제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편의를 누리며 혜택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 쉽게 방해받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이 너무도 지루하게 느껴져 하루 10분, 20분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시시껄렁한 기사와 이야기를 훑어보느라 1시간 쓰는 일, 일도 아닌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끊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몰래 행할 수 있는 악한 일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휴대폰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제하며 유익하게 쓰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무엇에도 얽매일 것 없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시간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런 속박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